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18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쓰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얼마나 깊고 높고 넓으신 사랑인지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참다운 평강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도 그 오늘 본문과 똑같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건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로마서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말도 함께 그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죠. 로마서에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인용을 하면서 베드로 사건을 그 바울의 말에 좀 접목을 시켜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인용했던 그 바울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그 말을 제가 인용을 했죠. 사도 바울이 인간이 왜 그렇게 한다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왜 인간이 그렇게 되냐? 바울이 말한 대로 하면은 내 속에 거하는 뭐라겠죠?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원치 않은 악을 행하게 하더라.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을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베드로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자기 각오를 다지는 결단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버릴 수가 있다 그랬죠. 그게 잘못된 거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게 잘못된 이해가 되냐면은 그건 베드로를 두고 이제 생각하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는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다 이것까지 다 고백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르겠다 이런 각오까지 다진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가 어쨌든 진심으로 원했던 건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걸 원한 것이 아니고 죽더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걸 베드로가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도 다 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신자로서 이 세상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 마음대로 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란 얘기죠. 내 마음하고 실제 내가 살아가는 것하고는 자꾸 따로 놀더라 하는 것. 이걸 항상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싶다. 또 돈에 욕심내지 않고 이웃과 나누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대로 잘 되느냐 말이죠. 분도 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은 내 속에 있는데 그건 내가 원하는 건데 과연 그 원대로 살아가지더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사실 우리들은 내 마음먹은 대로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한 대로 안 살아지더라. 이게 솔직한 우리들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이야기를 나는 안 그러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은 그건 그 베드로 사건에 대해서 그 잘못 이해하는 그러한 그 결과가 되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그 말대로 해본다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뭐냐? 베드로 속에 거하는 죄죠. 바울 말대로 하면은 베드로 속에 거하는 그 죄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 부인하도록 그렇게 끌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그럼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악을 행한다, 예수를 부인한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없애버리면은 이제 그러한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죄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뒤에도 여전히 죄는 존재합니다. 그걸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 죄가 없어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내 속에 죄가 없어진다 이걸 의미하는 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고민들을 그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그 고민하는 것이 뭐 시인자로 당연하다 이렇게 그 볼 수 있지만은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자기에게 있는 죄 때문에 자기 구원을 의심해 버리는 겁니다. 항상 그게 그 문제로 그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그 악한 그 죄가 있는데 이런 죄 있는 내가 이래도 그 신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래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 말할 수가 있을까? 어떤 이런 고민과 의심 속에 휩싸여 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 이걸 보니까는 아무래도 내는 예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갑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것은 그것이고 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탄이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 유혹하는 시험이죠.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 예수를 믿어도 내 속에 있는 죄는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죄가 없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없애지를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 속에 죄가 없어지지를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모르시겠죠.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걸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걸 힌트로 한다면은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속에 죄가 거하는 이유가 뭘까? 아직까지 답을 못 찾으시겠죠. 예? 육신? 아유, 금방 답을 알았고 제가 재미가 없는데. 예, 문제는 육신이죠. 육신 때문에 죄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죄가 무엇으로 출발하느냐, 이걸 보면 이해가 돼요. 인간의 죄가 제일 처음에 뭘로 출발했느냐, 육신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그 명령을 받은 인간에게 사탄이 다가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할 때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그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대단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착하면 대단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결국에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진다. 여기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내가 대단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공동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욕망입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자, 좀 더 높아진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자,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욕망입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이처럼 인간이 범한 그 죄를 볼 때에 죄가 육신으로부터, 내 육신이 대단하게 되어지는 이걸로부터 출발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거, 그게 육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도 죄가 없어지지 아니한 이유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되 우리에게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육신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육신이 존재한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평소에 뭐에 가장 약한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에 가장 약한가? 뭐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몽땅 다 육신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잘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내 한몸, 내 육신이 한평생 편안하고 즐거운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뿐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육신이 절대로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육신에 대한 꿈과 소망, 욕망을 버리지를 못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와처럼 내 육신이 네가 머무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남들보다 더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건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게 비록 몸은 따로따로죠. 내 몸하고 자식은 분명히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식은 사실은 부모의 분신입니다. 부모로부터 나온 게 자식이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내 몸으로 여깁니다. 자식은 안 그렇죠. 자식으로 부모가 나온 게 아니고 부모로 자식이 나왔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자식은 부모의 몸인데 자식이 부모를 내 몸이라, 이런 자식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팽개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부모는 자식을 자기 몸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된 것이고 내가 잘 된 거예요. 자식이 성공한 것이고 부모의 내 몸이 성공한 것. 그래서 여기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욕심도 결코 포기되어질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이처럼 인간의 모든 욕심은 육체와 다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란 게 뭡니까? 욕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지금 내 가지고 있는 거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육체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걸 다 가리켜서 욕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 그게 다 욕심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갖고 싶어 한다면은 왜도 갖고 싶어 합니까? 내 육신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육신이 편해지기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결국 내 육신이 모든 것을 원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성경이 욕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육신이 원한다는 것은요, 내 몸이 늙어지고 노쇠해져도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육신이 원한다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노쇠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하는 것입니다. 노쇠하면 노쇠한 대로 육신이 원하는 것 그대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숨이 붙어가지고 껄떡껄떡 되는 그런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절대 안 사라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육체의 욕심 그런 말을 했어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육체로 인해서 욕심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로 인한 욕심이다. 그러니 욕심은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 사라질 수도 없고 또 그걸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욕심이 인태양적 죄를 낳는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육신이 있는 이상에는 죄 역시 우리에게서 사라지지를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예수를 믿되 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육신으로 우리가 항상 그하고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건 몽땅 육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 굉장히 교묘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교묘하다고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이게 죄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죄로 끌어갑니다. 죄에 끌려가면서 이게 죄다는 것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죄가 아니고 이건 선이다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죄로 끌어가 버리는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으로 위장한 인간의 행위예요. 가령 교회에서 열심을 보이고 뭔가를 행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모든 게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할 때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생각에서 봉사한다면은 그것이 결국 뭘 위하는 열심입니까? 자기 육체를 위한 열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복 받는다는 것. 육신으로 좋은 것 아닙니까? 내 육신을 위한 봉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육신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이 악이라겠거든요. 결국에 선이라 하는데 결국에는 악을 행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높임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역시도 내 육체가 높아지는 걸 원하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교회는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서슴지 않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교인들을 몽땅 악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버린도 불구하고 악인 것을 모르더라 그런 얘기예요. 악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것, 다른 것을 악이라 하면서 이걸 금하면은 결국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을 해버리죠. 그래서 교회가 뭐 죄다 악이다 말할 때에 교회에 빠진 것을 악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뭐 또 뭐 십일조 안 하는 걸 악이라 이렇게도 말하면서 이걸 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진심으로 악이 뭐냐 죄가 뭔가를 아는 신자라면은 그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교회에 빠지는 것이 악입니까 악이 아닙니까? 뭐 얼핏 생각하면 신자가 왜 교회를 빠지노 그 죄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산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산을 파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잘 나갑니다. 근데 하루는 주일날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때 야 이거 지금 우산 팔면 잘 팔리겠다 생각하고 우산 파느라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럼 그게 악입니까 악이 아닙니까? 뭐 말씀해 보세요. 그게 악입니까 악이 아닙니까? 예? 그건 악입니다. 교회를 안 간 것이 악이 아니고 육체 이득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다는 것 그 자체가 악이라 이렇게 규정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교회를 안 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웠다 이런 얘기 욕심을. 자 근데 똑같이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산이 없어가지고 비 많은 사람들을 걱정을 해가지고 교회를 포기하고 우산을 팔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건 악입니까 악이 아닙니까? 애매합니까? 그건 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산을 파는 것을 내가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행동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잠깐 포기되어진 것이죠. 이건 악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게 뭡니까? 섬김이고 봉사고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 지금 내게서 실현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봉사를 위해서 교회를 못 갔단 말이죠. 그걸 악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안 간 것을 악이라 할 수가 있고 악이라 안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봉사한다 그런 명목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우산 장사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사람들이 비를 맞든 말든 내일은 교회 가는 거 교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교회를 가겠는가 아니면은 비 많은 사람이 걱정돼서 교회를 포기하고 우산을 팔겠는가. 제가 우산 장수라면 교회 포기하고 우산을 팔겠습니다. 다만 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니까 이득을 남기기보다 원가로 팔아버리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가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느냐 그걸 여러분이 좀 고심하고 생각해 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악이 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건 육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걸 시인했다가는 육신적으로 분명히 불이익을 받죠. 그것 때문에 자기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를 부인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 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없다는 얘기. 왜? 육신을 사는 게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얘기입니다. 왜 우리에게서 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느냐 그 문제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좀 더 이제 좀 진행시켜 보십시다.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육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죄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예? 어떻게 되면 됩니까? 육신이 죽으면 되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되는 겁니다. 육신으로 인해 죄가 발생한다 했으니까 육신이 죽으면은 죄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 스스로 목숨 끊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육신이 살아있으되 육신이 죽은 자로 살아가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게 뭘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갈라디아서 5장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무슨 말인지 뭐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육신이 죽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이 죽은 자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육신이 죽었다는 걸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못 박았다는 건 죽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 몸도 죽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가 죽으면은 그 정과 욕심이 함께 죽는 것이거든요.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정과 욕심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육체를 십자가 못 박는다 육체가 죽는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았다. 내 육신이 죽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뭘 죽는 걸 육체가 죽은 걸 설명합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았다. 정과 욕심이 함께 죽었다. 뭐가 육신이 죽은 겁니까? 모르시겠어요. 실컷 지금까지 그런 말 많이 했는데 바울이 말한 그 십자가 육체를 못 박았다는 이런 얘기는 육체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육체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이런 얘기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신자가 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까? 그것은 세상의 것이 하늘나라에선 전혀 무가치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예수를 보면 배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항상 하늘나라에다가 마음을 두면서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이 땅의 것이 나를 구원하지를 못한다는 것, 이걸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그 순간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예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내 육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예수는 생각 안 나고 어떻게 내 손해 안 볼까 자꾸 이런 쪽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래 예수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마음이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 우리가 많이 인용하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인용하냐면은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는 거 이런 쪽으로 인용해버립니다. 죄 짓는 건 내 탓이 아니고 육신이 약한 탓이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이걸 인정했으니까 내가 죄 짓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이 약하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너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기 위해서 너희 육신이 약하다는 그런 그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이 자기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이 항상 육신에 치는 것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는 육신이 원하는 것 여기에 마음이 이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거 인간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육신이 연약함이라는 거 우리가 내 육신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육신이 그렇게 강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연약하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 힘 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 속에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를 책망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시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내가 죄 속에 거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인간은 죄를 모릅니다. 그게 성령이 없는 인간 특징입니다. 죄를 모른다.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악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십자가 못 박히고 죽으신 예수님 죽으심 그 은혜 이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를 알게 하심으로써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인한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 또 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나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바로 나인데 이런 나를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구해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와지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다. 그 자기 속에 가는 죄를 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래 탄식했지 않습니까?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노? 그 탄식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니까 주님이 바로 나를 건져낼 뿐이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게 로마서에 있는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인간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한 인간의 죄. 그게 뭐냐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한 인간 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 힘으로 잘 살아가는 착각하고 있거든요. 내 힘도 가지고 내 육신으로 난 살아간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악한데 또 약한데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인데 그걸 모르고 언제 얼마든지 나는 내 육신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겨버리니까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 모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인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이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죄라는 것.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죄. 그리고 나는 이 죄로 사망에 거한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 사망의 날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내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육신 가지고 죄를 안 짓는다 이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 떠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떠난다. 육신의 생각은 내 힘 가지고 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인간을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어요. 그 생각이. 죄를 범한 행동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 자체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도 로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한 육신의 행실이 뭡니까? 악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과시하고 나는 내 힘으로도 내 노력으로도 행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생각 자체가 육신의 행실입니다. 자기 육신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행실을 영으로 죽인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는 데에는 나는 육신의 연약한 자다. 내 육신 가지고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라 그 말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산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께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악한 육신의 행실, 어떤 나쁜 행동을 못하게 막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육신의 내 힘을 자랑을 하고 과시하면서 내 노력 가지고 나는 얼마 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그 행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악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게 악이다. 그게 죄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뭐가 우리가 사는 길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나 안 그래야겠다는 거 이 생각 자체가 이미 크게 잘못된 게 나가버린 것이에요. 역시 내가 베드로다. 날마다 여러분이 육신에 져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악으로 나가는 그런 자기 모습을 쳐다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내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내 속에 자존심이 있고 내 육신 높이려고 하는 악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가 사망에 거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사망에 나를 건진 분이 누구겠는가? 예수님이 아닌가? 그 예수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되고 자기 육신이 별것 아니라는 것, 나는 결코 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연약한 존재랑 알게 되었을 때에 자동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도우심을 구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자예요. 오늘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딴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자로 사는 것이 뭐고 진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이 두고 살아갈 때에 항상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부인하게 한다는 것 항상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나를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부인에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 베드로처럼 날마다 우리는 주를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망에 건질분으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뿐이다 이런 고백 속에 머문다면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에 거한 여러분이 바로 신자라는 것 꼭 마음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악이 무엇인가를 오해하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악을 선으로 착각을 하고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발견케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이 사건에서 난 안 그러겠다는 마음이 아니고 나 역시 베드로라 이러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는 것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죄에서 놓여나올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 이걸 발견케 하시고 이러한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를 건지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무쪼록 내 행실을 죽이면서 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볼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그런 존재 지나지 않는다는 것 깊이 깨닫는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